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누굽니까? 예, 현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의 부친 최태민 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 말씀 전하는 것만 가지고도 벅차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 절기 중 하나인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종교개혁 주일 설교 시간에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 종교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틀린 거를 고치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고치는 거. 로마 카톨릭의 틀린 것을 제대로 고치려고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 말이. 자, 보십시오. 며칠 전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교계신문 여러 곳에서 최태민 씨에 대한 잘못된 호칭 사용을 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 저 사진이 딱 떴을 때 여러분 중에서 몇몇 분들이 자연스럽게 최태민 목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언론에서 현재 최태민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교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을 보고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 잘못된 호칭입니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몇몇 케이블 방송에서 이미 보도한 것처럼 저 최태민 씨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자기 머리에다 안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입니까?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최태민 씨가 목사로서 소속된 교단이라고 주장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총회,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이 교단은 정통교단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소위 이단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이비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단하고 사이비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급이 다릅니다. 예, 이단, 정통 기독교에 악 영향을 끼치는 독보석 같은 존재, 기독교 이단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단인데, 그런데 최태민 씨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총회라는 것은 교단은 사실은 교단도 아니지만, 이거는요, 이건 정말 이단 취에도 못 낍니다. 그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이비 교파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많이 알려졌어요. 최태민 씨에게 목사라는 호칭이 가당치도 않은 이유. 1954년 최태민 씨는 이곳 부산에 있는 모 사찰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어요. 그리고 1969년에는 성당에 가서 경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 1970년에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합쳐서 영생교 혹은 영세계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놓고서,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가 기독 공부에 제보한 자료인데, 대전일보 1973년 5월 13일자에 실렸던 이 4분의 1 광고입니다. 광고. 저 광고에 보면 내용이 이래요. 영세계의 주인이신 조물주께서 보내신 칙사님이 이 고장에 오시어 수천 년간 이루지 못하며 바라고 바라던 불교에서의 깨침과 기독교에서의 성령 강림, 천도교에서의 인내천, 이 모두를 즉각 실천시킨다 하오니 모두 참석하시와 칙사님의 조화를 직접 보시라 합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이 광고에서 선전한 칙사가 바로 최태민 씨입니다. 또한 저것만이 아니라 최태민 씨는 자기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자경, 태자마마, 미륵, 단군 이런 호칭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예. 이런 호칭으로 부르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서울, 대전 일대에서 난치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등 사이비 종교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태민 씨는 목사라는 호칭은 가당치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이 이거예요. 사교 집단의 교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교 집단의 교주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고 또한 언론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목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으니 저 같은 이 진짜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을 틀린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것, 잘못한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만약 아이고 뭐 오래전에 세상 떠난 사람한테 목사라는 호칭을 좀 붙이면 어때? 아니 뭐 다른 호칭을 붙이면 아무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저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쪽 방향에 요, 아니 차량대 말고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직선 거리로 700m에 떨어진 곳에 있는 천리교 동네점 여기 호칭을 잘 붙이세요. 천리교 동네 점 사진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보이시죠? 천리교 동네 교회 버젓이 교회라는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천리교는요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8세기 중엽 일본에서 일어난 신흥 종교예요. 처음에 이제 포항에서 시작됐다가 이 경남 경북 일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교회라는 명칭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볼 때는 민법상 교회라는 이 명칭이 같은 신앙을 가진 신도들이 모여 이루는 제도화된 조직체 및 집회 건물 이렇게 정의해놨기 때문에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천리교에서 교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화가 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뭐 제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천리교라는 글자 뒤에 교회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틀렸다는 거, 잘못됐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소개한 최태민 씨의 경우도 그 사람에게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저기 있는 천리교에다가 교회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교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중요한 교회 절기 중 하나인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되새기면서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장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개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그와 같은 개혁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자, 보십시오. 저기 맨 처음에 기록된 그날,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된 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된 그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된 그날, 그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 성경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그것부터 시작해서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기 화면 밑에 부분을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가 들려준 그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개혁을 진행해 나갔다. 또 그 말씀 그대로 개혁을 완성해 나갔다. 요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념,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개혁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개혁이 시작, 진행, 완성이 됐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개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은 아니에요. 구약만 살펴봐도 여러분 아홉 번의 종교개혁이 구약에서만 나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 예후의 종교개혁,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요샤의 종교개혁,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므낫세의 종교개혁, 에스라의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모두 아홉 번의 종교개혁이 나타나 있는데 이 아홉 번의 개혁이 모두 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시작이 되고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499년 전 일어났던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역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분명한 기초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 중 이제 위에 있는 것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독일 중부에 위치한 바르트부르크 성인데요. 바로 저기에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밑에 있는 사진은 3개월 동안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책상. 만약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더라면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1517년 10월 31일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부패한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에 항의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루터가 붙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 모든 나라 황제까지 한 번에 파문시킬 수 있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중세 카톨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5개조의 반박문, 그것만 가지고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다가 1522년 9월 바로 저기 있는 바르트부르크성에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바로 저 때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의 발걸음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 이전까지는 일반 평신도들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성경은 오로지 가톨릭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나 루터가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 그들만이 종교개혁을 실천했다, 애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성경 번역을 통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겨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이 들려짐으로써 말씀에 기초하여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됐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그리고 499년 전 일어났던 종교개혁 역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종교개혁의 본질을 오늘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조금 희한한 제목의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요. 제목이 루터와 칼빈 죽이기였습니다. 아니 무슨 제목이 이래? 무슨 내용인가 읽어봤더니 요점은 이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인 기독교 신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남겨준 신앙적 유산을 가장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놓은 훌륭한 신앙적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신앙적 유산을 잘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개신교 신자보다도 오히려 카톨릭 신자들이다.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칼럼을 읽다가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루터 칼빈의 신앙적 유산을 개신교 신자들보다 카톨릭 신자들이 더 잘 이어가고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따져보니까 말이 돼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한두 사람에 의해서만 종교교육이 진행된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래서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진행됐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 기독교 신자들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성경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종교개혁의 본질을 실천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종교개혁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이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바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는 이와 같은 모습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 헛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분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가 들려준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즉 성경 말씀에 따라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실천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꼽아보면, 성전을 청결케 한 것, 11조의 의무를 회복시킨 것, 안식일을 엄수하도록 한 것,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도록 한 것, 이와 같은 개혁 방안들을 실천해 나갔는데요, 이와 같은 개혁 방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기 있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섞인 무리란 뭐냐?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도요 이 에레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섞인 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 함께 섞여 삽니다. 그런데 함께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성전에도 가고 성전 제사 의식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인 척 행세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이방인들 섞인 무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묘하게 우상을 퍼뜨리고 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섞인 무리였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이와 같은 개혁 방안의 실천이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서 실제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 저기 본문 3절에 나오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 분리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얍딜루라고 하는데, 이 얍딜루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누다, 자연스럽게 구분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구분하고 나누어 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3절에 나오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라는 저 구조를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퍼뜨리고 있던 섞인 무리들을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쫓아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까지 모두 다 예외 없이 이스라엘 땅 밖으로 추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는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 중에서 실제로 가장 힘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해서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까지, 처자식까지 모두 다 추방하는 이와 같은 개혁에 대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사랑이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외국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처자식까지 몽땅 다 추방한다는 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는 이와 같은 개혁 방안은 결코 너무한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6절로 7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 지금 읽은 구절, 느헤미야의 개혁이 실시되는 도중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본문 3절에 나오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는 이와 같은 개혁 방안이 절대로 너무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저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일, 저 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저기 나오는 악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들어보십시오.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방 족속, 암몬 족속 중 도비아란 인물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어서 살도록 한 거. 그게 악한 일입니다. 이 도비아란 인물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세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교묘하게 우상을 퍼뜨리고 있던 섞인 무리, 그 섞인 무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도비아란 인물에게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어서 살도록 만든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오갈 데 없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좀 선행을 좀 베풀어야지,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거와 그것과 상관없어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아란 인물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내주어서 살도록 만든 거,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 안에 무당이 살 곳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예배당 안에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당이 만약에 예배, 절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무당이 예배당 안에 살게 되면 그냥 얌전히 거주만 하겠어요?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저 도비아도요, 성전 안에서 얌전히 거주만 했던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그 방에 원래 있던 성전의 물품들을 사장시켜버리고 내다버리고 대신 우상을 섬기는 각종 물건들을 성전에 있는 그 방 안에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하게 우상신 섬기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무당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삽니다. 예를 들어 저기 2층 저 방송실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와 살면서 예배당 안에다가 귀신 섬기는 각종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잘 들으십시오, 도비아라는 인물에게만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있던 도비아 같은 이 섞인 무리들이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 섬기는 물건을 퍼뜨릴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 섬기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우상 섬기는 모습들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까지, 처자식까지 모두 다 추방하는 철저한 개혁 방안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지 않고 끌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헛된 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6년 전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를 담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얼른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박원영이라는 1학년 아이 엄마 되시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보물 1호 로봇을 버려달라고, 자기는 못 버리고 직접 못 버리고 엄마한테 버려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로봇이 몇 달 동안 사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떼를 쓰고 떼를 쓰고 졸라서 그래서 샀던 로봇인데, 밤마다 그 로봇을 껴안고 잠이 드는 그런 로봇인데, 근데 그것을 엄마한테 버려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로봇을 버려달라고 했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건담 로봇을 좋아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 같아서 예수님께 죄송해서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인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더 크면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제가 이러한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99년 전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흐지부지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을 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버리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처럼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성경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모습 날마다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을 끊어버리는 이런 모습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